사람의 생각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잘해서 인생을 평안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지 못하게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느낌과 바른 자세는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수님들과 여러 총장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다가 현대 시대를 짧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얘기를 주제로 하다가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대는 디자인의 시대이다.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죠, 사람들이. 현대는 우리가 지금 디자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만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디자인해요. 제가 1988년도에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10여 명이 있더라고요. 시골교회, 시골이 아니죠. 지방도시의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당회를 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앉아있는데. 부목사들 앉아있고 장로님들 쭉 앉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연말 당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제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잡아서 나갔더니 당회가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목사님 너무 젊으셔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긴 뭐 교회 건축하다가 화장실에 문을 동쪽으로 내느니 서쪽으로 내느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게 맞지만 예배당 주제 가지고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다 다양해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교회의 아픔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이해하지만 그것도 이제 고만하셔야 돼. 다 주께 맡기고. 잠깐만 묵상하면 잠깐만 그런 염려가 생기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을 너에게 주니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반은 목사님 주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연세 많은 어른들은 그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뭘 이루어드려 어찌까지 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결국은 제가 양보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고도 하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 행하자고 하고도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니 그건 생각의 차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니면 싸우지 말자. 우린 제도 때문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도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는 행하든지 아니면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상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 뜻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준비 점검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실력 있는 찬송을 한번 불러봐라. 제가 실력은 없지만 짧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조용한 중에 기다리되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눈보다 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하라.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비슷한 사람의 수준이라면 배움의 학문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지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덜 배웠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박식한지 알 수 없어요. 대화로 하면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메모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제주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밤 7시 되면 잠자는 동네, 새벽 4시 되면 깨는 동네, 시고도 시계도 없던 동네, 제 목회에 처음 목회지였습니다. 지난번에 고백한 대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서 신대원 잘 졸업하면 시골 안 갑니다. 다 서울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아니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일로 총일도 했지만 전 마음속에 제주도를 가야겠다 싶어서 제주도로 그냥 갔습니다. 목사 곳이 보는 날 자기의 마음에 소원 선교의 꿈이 뭐냐고 해서 평양 못 가니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날 밤 제주도에서 전화와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늘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고생을 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아니었어요. 난 제주도에서 사람 됐어요. 진짜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자다가도 운동 얘기면 눈이 탁 떠져요.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어요. 하긴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새벽에도 마치고 젊은 사람들하고 볼차니까 교인으로 교회 오는데요. 얼마나 우리 사람은 커피 끓여다 주고 그리고 같이 볼차고 예배당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장로님 다 됐고 할렐루야. 은사는 다 달라요. 사람은 다 자기만 하는 것이 귀한 줄 알지만 남이 하는 것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 나 진짜 박수 한번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그 팀판이 치시는 어른이 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치시는 것 같아 소리가.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세요.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혜? 여러분, IQ를 가지고 지혜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연세 많은 할머니가 시계도 없어서 교회에서 차임벨 틀어주면 그거 두고 일어나는데 추수감사 주일날 제주대 농가대학 교수였던 집사님이 진 밀감나무보다 시간도 모르고 시계도 모르는 교회 차임벨 듣고 예배당 나오는 그 할머니가 지은 밀감나무가 더 좋더라 이거예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식으로만 살지 말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할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분별력과 판단과 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도덕적인 진리에 관한 올바른 판단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갖고 사는 사람. 현대의 교회는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적용시키지 못한 비극의 일들입니다. 지혜에 장성하려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는 많았지만 지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은 근면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정직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고귀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순결합니다. 범사에 감사. 저는 식기도 할 때 목회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음식 먹는데 이 민족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 주시고 그들에게 근면함 주시고 그들에게 일터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 번도 빼는 적이 없어요. 성도들의 신방을 가면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이 이 가정의 부모보다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에 대한 감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육이 실패하는 것은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교회 학교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나요? 성경학교 때니까 한번 권면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집회 갔는데 아이들 둘이 마당에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고 이쁘다 했더니 너희들 왜 예배당 안 들어가고 밖에서 놀고 있니? 그때 하는 말이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아, 그래? 선생님이 왜 안 오셨다냐? 그때 하는 말이 학교 선생님은 봉급 주는데 교회 선생님은 봉급 안 주니까 늦게 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 가정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둘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서울대 나온 것은 아니겠지. 이야, 그런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배당도 선생님들 봉급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늦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현대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 교육도 잘 감당하고 지혜와 지식을 잘 판단해 줘야 돼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김도일 교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만나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많이 22, 23년 동안 뒀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참된 제자가 없더래. 다 점수로 만나고 다 학위로 만난 친구들이었지 그렇게 뜨겁지가 않더래. 고민했는데 학생 데리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왔대요. 학교에서 보내는 팀을 데리고 여행 갔다 왔는데 그 한 학생이 막 뛰어오더니 교수님 가슴에 안기더래. 교수님 하고 반가웠다고. 그가 눈물만 안 흘렸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실한 교육은 삶의 교육이라. 우리가 모든 가정의 생활, 교회 생활,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의 생활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묵상과 여러분의 생각은 지혜와 지식을 비슷한 라인에 두고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원천적으로 두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지도해가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은 추론적이지만 지혜는 직관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참된 평화와 은혜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죄악과 불행이 싹트고 만이는 이 세상에서 이길 영적 파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삶을 사는 동안 참된 지혜와 지식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고 평화의 사람, 지혜와 지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때가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칼로 죽이고 부모님이 원수 같은 아들을 톱으로 잘라서 던져버리고 사회, 정치, 경제에 복잡하고 힘들고 특별히 경제적 큰 손들이 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그렇거니와 현대의 우리가 삶의 터전인 이 땅도 아픔의 비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는 변화의 도시입니다. 방황의 중심지입니다. 술 취함의 도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가면 원형광장이 크게 있는데 그 원형광장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요. 옛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그 돌담을 쌓았는데 지하로 돌담을 만들었는데 돌담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길로 나오면 시장가로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매춘가가 나옵니다. 당대 학업에 열중하던 사람들이 그런 불의한 일들을 학업에 열중하는 것보다는 세상 일을 향했던 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이런 얘기쯤 하면 아이고 목사님 고리타분한 얘기 하시네.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 목회할 때 박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집사가 기자입니다. 30년 기자하다 보니 담배를 살살 피우는 걸 내가 압니다. 기자가 생각해야 되고 글 쓰려면 이해하자면 담배 피우는 게 정상 같아요. 그런데 부인은 권사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혼내줘서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예배당 갈 때는 손을 열 번 닦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악수할 테니까 냄새 난다고. 여러분 열 번 닦는 등 냄새가 안 납니까? 악수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냄새 그대로 납니다. 담배를 안 피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늘 내가 나갈 때 인사할 때 보면 와이셔츠 안에다가 담배를 꽂고는데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 난 다 보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담배 핀다고 시비 걸면 되겠습니까? 어렵죠. 모른 척 하는 거죠. 다. 알아도 모른 척. 항정직 집사를 뽑게 됐습니다. 안집사를 뽑는데 이분이 그만 당선됐어요. 왜? 예배당 고참이니까. 때가 되니 뽑혔어요. 전화 왔습니다. 저는 안집사 중에 하나, 본사 중에 하나, 장로 중에 하나 뽑힌 사람은 꼭 간증을 시켜요. 주일날 오후에. 저는 안수 안 받습니다. 이유가 뭔디? 아, 목사님 저 다 알잖아요. 그거? 그랬더니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교회 안수 입사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해야 돼. 나 또 희한한 목사지요. 담배 피는 게 술 먹는 게 별로 안 좋은 줄 알면서 당신은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귀향 뽑혔잖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간증을 시키는데 울기를 시작했어요. 엉엉 울어요.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간 것처럼 엉엉엉엉 울어. 한 5분 울어요. 아, 절제 좀 해. 절제 좀. 내 뒤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엉엉 울어더니 하는 말이 저는 지난주 안식사 투표할 때도 담배 두 대 피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도 말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겠다는 것을 대중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이라면 이 교회에서 당신은 가장 멋진 장로가 될 수 있어. 내가 믿어줬잖아.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어주자. 옆에 사람을 만나면 저놈이 나에게 뭘 땡겨갈까 고민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믿어줘야 돼. 신뢰했더니 이분이 지금은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장로.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오죽하면 부인이 저 고스톱 치는 걸 어떻게 잡냐고 하길래 내가 얘기했지. 그냥은 못 잡아. 경찰도 봐주니까 기자들은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좀 봐주고 가까운데 어떻게 잡아드립니까? 그거 112에다 일러. 그럼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어. 112도 출동했다니까. 잡아드렸잖아. 근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만났는데 얼굴이요. 미안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화장 바른 것만큼 화해졌어. 술 끊고 담배 끊고 끊을 거 다 끊고 내가 가보니까 예배당에서 자기 아동부부장 하는가 봐. 청소하고 있더라고. 빗자루 가지고. 여러분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항존직 직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여 갈 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내게 은혜 주시고 지금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치셔서 말씀의 굴레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해야 돼요. 1년을 42.195km라는 마라톤 풀코스에 비하면 벌써 과반수 지나고 7월도 중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가을에 문턱이 온다고 여름 이야기하면 바로 가을이 또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악한 것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까미는 말하기를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고백을 갖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축복의 젖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콜링해 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서로 세워주는 밀리고 파는 세워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서로 긁어내리지 말고 서로 축복하여 세워주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선교의 교회로 가야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교회는 선교지향적으로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당부하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된 종되는 그 영적 품위를 갖고 나가는 믿음의 지혜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살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식에 끌려다닙니다. 두 번째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자주 올라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삽니다. 두려움 스스로 가두는 감옥,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떨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만 늘 외롭습니다. 물질에 이끌려 갑니다. 소유는 일시적인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자아가치와 소유가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꼭 연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도 안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중 속에 군중을 따라가 내 외로운 자가 아니라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자가 아니라 길을 찾고 리더해 갈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서울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찬송가를 진짜 못 불렀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까지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찬송보다 팝송이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 설교하면 졸았습니다. 작은 목사는 졸리게는 하지 말아야 돼. 졸았어요. 집에 오면 야단 넘으면 너는 왜 예배 시간에 졸니? 속으로만 생각해서 왜 졸리게 하십니까? 지금 교인들 보면 내가 옛날에 아버지 욕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옛날 김동건 아나운서가 1970년대 가족끼리 웃으며 노래하며 7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일이요. 월 KBS 월대회하고 주대회하고 월대회하고 연말대회하는데 전국에서 우리 가정이 1등 했어요. 이제 조금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 참 찬양 잘합니다. 목사 사모님 찬양대 가운데 돌아가시 직전까지 제일 가운데 섰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시고 며느리 보냅시다 했더니 아니야, 이건 은사야. 평양 할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우리 교단 합창대 정중앙에 우리 어머니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큰형님 서울합창단 출신입니다. 저희 작은형님 에반스 사중창단 출신입니다. 옛날 전석환 씨 기타 치고 다닐 때 그 밑에 지방에서 그거 다니고 그거 노래 불러다니는 친구였어요. 우리 아버지 쥐 잘하십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애들 빼놓고는 저희 애들은 큰 애는 목사고 뒤 하나는 둘째는 디자이너지만 모두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음악이에요. 귀가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집사님이신가? 저거 잘하는지 내가 들으면 알아. 의사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의사적인 일이 많아. 이상한 일이. 여기 일부에 지저도 다 남자예요. 맞죠? 어? 그런 것 같아. 저건, 오케이. 하여튼,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음악이요. 예배를, 교회를 살리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1등 했는데요. 저 빼고 가서 1등 했어요. 나는 운동을 했어요, 운동. 난 백치는 게 좋고, 태권도 하는 게 좋고. 넌 가지 마라 하더라고. 넌 가지 마라. 오늘 본문에 벌써 보니까 찬송과 찬미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당에 잘 되는 예배당은요 찬양을 들어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는 내가 성가대만 들어도 1부, 2부, 3부 다 들어보잖아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 나도 성가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대한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지만 또한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시편 30편 50편 14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찬송가 79장 3절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새는 지적여야 새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는 성품을 갖는 성도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묵상 정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총에 대한 절대적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욕심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감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동력의 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찢으셨으나 꼬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상처 있는 어렵고 힘든 부분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해보면 좋을 때는 사람을 몰라요. 고난을 경험해보면 목회자가 성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난의 짐을 지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고난의 짐을 질 수 있는 각오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유익이, 내 욕심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날마다 좋은 날 없고 날마다 행복한 날 없지만 그래도 지나온 과정과정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힘들 때 사람 붙여주시고 어려울 때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 더 감사하는 곱하기에 감사를 주시고 교회도 미래의 하나님 더 큰 비전과 꿈을 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가 뿌린 생각과 말에 열매가 있을진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 나는 행복한 자로다 그런 고백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지만 그때도 변함없는 주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묶어드립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됩시다. 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맞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 되는 역사가 서울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미래,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는 지체되기를 축복합니다.